깁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제가 먼저 함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편의 샘은 북편의 샘은 남편의 샘은 서편의 샘은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로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교회 관련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회 간다라는 것은 되게 드문 일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요새는 이제 교회 가는 게 너무나 보편적이 되었고 또 교회도 예전처럼 이렇게 작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큰 대형화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면 이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또 우리 나라가 더욱 발전될 뿐만 아니라 또 종교가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참 더 좋은 영향들 더 의미 있는 영향들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함께 교회의 발전과 함께 안 좋은 것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들이 예전에도 교회가 작고 그리고 또 소규모고 믿는 사람이 적을 때에도 늘 교회 안의 문제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그 문제들은 더욱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에 나오지 않지요. 교회가 싸우는 것들 혹은 교회의 문제들은 그것은 방송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문에 나타나고 방송에 나타나고 또 일간지에 소개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첫 번째 유형은 목회자가 은퇴하거나 사임하거나 혹은 이동하거나 새로운 목회자가 들어오거나 하는 목회의 마지막 그 교체와 관련돼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세습을 한다든지 그때 또 뭔가 부정이 거기 개입된다든지 또 옳지 않은 어떤 일들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든지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내리는 어떤 결단들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어디다 했는데 그 건축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또 그 돈을 어디다 썼는데 이 돈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든지 혹은 목회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도들과 마찰이 있다든지 충돌한다든지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회자가 범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횡령이나 또 성적인 범죄나 혹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을 때 사법적인 처리까지도 나오게 되는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의 문제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또 믿음 갖는다는 것이 또 수치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목회자와 관련된 것 같아서 그러면 목회자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그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성도들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라면 그것은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그냥 그것은 끝이 납니다. 다 읽으셨어요? 이제 좀 들으세요. 네,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시고 이제는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거기 개입이 되는 거.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 밑에 팔을 이루고 그리고 또 단체가 되고 또 거기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갈려질 때 덩치가 큰 것이에요. 예전엔 교회가 뭐 100명, 200명 그럴 때 뭐 50명, 50명씩 갈라졌지만 이제는 만 명, 2만 명 그러니까 갈라지면 5천 명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 지역에 혹은 인근에 영향력을 끼쳐버리니 이제 예전의 문제는 오늘날에는 더 마치 확성기처럼 더 오픈되고 더 큰 파장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성도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지만 먹고 살기에 바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 문제 있으면 나와버리면 되고 또 새로운 조용한 교회 찾아가면 되고 또 거기서 또 문제 있으면 또 나와버리면 되고 또 조용한 데로 가면 되고 뭐 있어도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되지 그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전부가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서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연동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며 여기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동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이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걸 요리조리 피해서 조용하게 다녔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마침내 피할 수 없이 이 교회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교회의 어려움들, 또 시련들, 복잡함들, 혼란함 속에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런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뭐 정치 지도자에게 교회 얘기를 듣기도 하고, 혹은 종교 지도자에게 교회 얘기를 듣기도 하고, 교회 선배에게, 혹은 후배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듣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생겨나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들어야만 하는 분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보았던 그런 세 가지 유형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에 눈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모습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가장 정확한 출처와 가장 정확한 근거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를 접을 수 있고 가장 올바른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이 나타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내가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바로 교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교회를, 진정한 교회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따라갑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교회, 우리가 세상에서 봤던 때로는 고딕 양식의, 때로는 현대 건축의, 혹은 때로는 전통 양식의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말 궁금함을 가지고 가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 말씀에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가 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높은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데 이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이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때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결혼식 본 적 있어요? 언제 한번 그런 결혼식을 본 적이 있는데, 걸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신부가 뭘 이렇게 위에 뭘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 타고 그 다음에 탁 내려오는 거예요. 우주선 타고 내려오듯이. 아, 정말 그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결혼식이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가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는데 하늘에서부터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성이에요. 성. 분명히 교회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담한 교회, 예쁜 교회, 손에 이렇게 딱 쥘만한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아, 이 정도 건물이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내려오는 건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표현을 보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석과 같다는 것은 얼마나 이 큰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와 같이 신부가 내려오는데 벽옥과 수정처럼 맑은 그리고 귀한 보석 같은 귀한 아름다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교회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은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닐까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일까요? 이상하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왜 이 교회는 땅 어디인가 깊숙이 숨어져 있다가 나오는 저 어디 골짜기에 어디인가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임산부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초음파로 보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죠. 뱃속에서 아이를 기릅니다.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나쁜 거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쁜 거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가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귀한 애를 뱃속에 품게 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 이게 또 땡기는 게 있어요. 그게 참 오묘하게 철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철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싶고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싶게 돼요. 참 오묘해요. 그래서 입덧이 생기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모든 몸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합니까? 아버지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이제 태교에 이제 같이 동참하죠. 그래서 이름도 불러주고 혹은 어머니의 정서 상태를 잘 붙들어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그리고 나서 10개월 동안 그래서 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애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가 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애를 키우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반석에 세운 이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에서 연동되어지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든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묶으면 위에서도 정성으로 묶여지고 우리가 여기서 정성으로 풀면 위에서도 정성으로 풀리는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할 때 이 속에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정성스러운 예배와 신령한 찬양과 진심을 다한 예배와 그리고 그러한 양육과 그러한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형교회, 하늘에 신형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기서 그렇게 어제도 이제 봉사활동을 해서 이제 깨끗이 이제 닦았는데 아 그렇게 한 그런 모든 것이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내려올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려온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교회에는 뭐가 있느냐? 이 교회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교회가 내려왔는데 그 교회의 규모와 그 교회의 어떤 그 덩치와 그 교회의 어떤 화려함,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 큰 성곽이 있고 이게 각각 이 사각형이라 각각의 편이 있는데 동편, 서편, 남편, 북편 각각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에 무슨 이름이 있냐면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아세 지파라든지 열두 명의 자손이 열두 지파가 됐는데 열두 지파의 이름이 각각 있는 거예요. 문에 문으로 그 지파로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지파가 뭘 의미하냐면 민족을 의미합니다. 민족적인 부르심. 교회에 대한 주님의 민족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민족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민족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믿었지 우리가 뭐 미국에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회 생활하니까, 신앙 생활하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이 한국 민족이 단지파에 소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단군 지파지 않느냐. 아니 단군의 후손이지 않느냐. 단지파 그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베냐민 지파다라고 해요. 맨 말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믿게 됐으니까 맨 마지막에 단지파로서, 아니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파건 베냐민 지파건 뭐 유다 지파건 납달리 지파건 여하튼 그 지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민족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 민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을 거치면서 또 좀 늦은 해방, 좀 늦은 개화기 그 이 어려움을 거치면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6.25를 거치면서 그 모든 산전수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민족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이 평탄한 삶에서 너무나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태국을 가보니까 이 태국은 이제 여러 면에서 이 그런 어떤 외세 침입도 있었고 이것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또 애쓴 것도 있었고 하지만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좀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아주 이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때로는 너무나 낮아지고 또 때로는 너무나 높아지는 그런 어떤 이 상승과 하강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나 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걸 또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참에 우리가 더 발전해버리자. 왜냐하면 전후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폐허가 되지 않았어요. 잿더미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 이참에 우리가 더 발전하자 해서 이제는 전 세계 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발전을 이루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특별했어요. 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족적인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열두 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두 기초석 위에는 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는 거예요.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바로 그 성을 또 지탱하는 기초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역시 이렇게 신앙적인 기초석이 되는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열두 사도는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발전된 다음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의 이 신앙의 역사 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믿을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래? 할 때 우리가 차라리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민족적인 부르심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희생한 기초석과 같은 순교자들의 때로는 핍박을 받아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문을 당해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걸려 순교하기도 하고 여하튼 평안하게 늙어 죽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름도 생소한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열두 가지 종류의 보석들이 그 이 성의 기초석들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기초석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주변으로 꾸며지고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이 보석들로 꾸며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보석들이 뭘까요? 이름들은 사도들의 이름이라 알겠는데 이 보석들은 뭘까요? 성경의 보석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스가랴서에 보면 보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면류관에 있는 그 보석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들이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이에요. 그 보석은 바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교수가 그 교회를 지었어요. 대학 교수의 유명한 대학 교수래.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예요. 그 대학 교수가 교회를 지었어요. 건축을 했다고. 어느 교회를 가니까 아 여기 우리는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지었습니다. 아주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건축 회사에서 그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습니다. 멋있어요. 어떤 데는 가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지었습니다. 자기가 두드려가지고. 그래서 지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은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건축물은 대학 교수가 지을 수도 있고 건축회사가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두드려서 벽돌 쌓아서 그렇게 해서 지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간 민족적인 부르심과 그 속에 들어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헌신한 사람들 주변에서 그를 본받고자 해서 같이 헌신했던 보석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밑에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건축회사, 무슨 교수, 뭐 아무개 장인에 의해서 손길로 만들어진 그 건축물들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없죠.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잘 지었으니까 오래가고 좋지요. 건축물로서는. 그러나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교회는 사람들의 부르심과 민족으로 부르신 그 민족과 그 다음에 그 속에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귀한 성도들이 그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그 충성의 모습이 교회를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럴까요? 모든 교회의 구성은 그렇지만 이제 개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에는 정확한 청량에 따른 올바른 규격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의 모습의 규격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는 정말 아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장과 광과 고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아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제 그걸 잰다고요.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것을 청량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게 만들어놨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 교회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청량된다고.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천사가 청량합니다. 그 장과 광과 고를 청량하고 또 그 성곽을 청량해. 그러니까 그게 아까는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그러한 거였고, 그 다음에 성곽을 또 청량하니 그 성곽은 144규빗이. 그게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잰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맞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이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 여기서 보았던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계산해 보면 약 22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22만 2천 킬로미터면 그게 얼마나 되냐면 중국 영토 정도 됩니다. 중국 땅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성이 내려왔는데 중국 땅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혹자는 이 스타디온을 히브리인들의 단위로, 로마 단위고 히브리 단위인데 또 로마의 단위에서 히브리 단위로 변환을 하면 그러면 한 2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만 2천 킬로미터는 너무 크죠. 중국 영토 정도. 근데 또 히브리의 계산으로 하면 한 2km 정도. 그렇게 해서 장과 광과 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규빗이라는 것도 그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 45cm, 1규빗이 45cm 돼서 그게 계산해보면 한 12,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규빗이 있습니다. 그 규빗의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위가 사실은 오락가락해요. 어떤 때는 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단위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일치하는 반듯한 정육면체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어긋난 것,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여기서 삐뚤어진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의 문제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그 유형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의 부정, 혹은 또 잘못된 선택, 혹은 또 여러 가지 범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가다가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잘 되다가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웃뚱기웃뚱 하는 거죠. 어느 나라에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가 기초가 부실하니까 이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해외 토픽에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아파트가 기초가 부실하니까 세워지긴 했지만 그게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부실해서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화점 하나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교회, 완전한 교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여기서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결국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그것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르쳐주시면서 결국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애써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는 이런 문제고 저런 교회는 저런 문제인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를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 올바른 교회를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며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려움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정말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교회, 점도 없는 흠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불러주십니다. 예전에 그런 어려움을 반복하지 말고 네가 한번 그런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또다시 노력할 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은 성전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이 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서 주님과 나누었던 그 모든 교통함과 또 나누었던 사랑과 나누었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또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의 동행의 부르심,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그 교회로. 그 교회로 한번 우리가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만드는 일에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그래 우리도 한번 올바른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또 정직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성결한 교회를 만들어 가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정말 이 교회는 장과 고와 광과 고가 같은 그 아주 완벽한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연합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생활 되시기를 또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귀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 주님께서 불러주신 각 사람들이 여러 교회의 경험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노력이 우리들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가는 주의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성전 삼게 하고 또 주님을 우리의 구주 삼게 하며 또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도록 우리가 변형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 교회 속에서 교회를 지어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